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의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서에서 이제 4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앞선 1장에서 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태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4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로 말씀을 보며 또한 준비했는데, 앞으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게 희망의 메시지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의 산을 주목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산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주목하고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매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직 이스라엘만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언약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방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회복은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될 것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습은 이제 농기구 중에 하나인데, 칼을 이제 농기구로 만들고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소산을 기다리며 평화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화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 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뭐 산이 높고 그 산이 좀 특별한 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이 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어떤 대단한 자연 경관이나 산세가 특별해서 그 산을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저자의 혹은 이제 성경의 이제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의 경우, 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 산이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이 언급되는 이유는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산이며, 그리고 오늘 이 산이 회복을 시작하는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복은 오직 이 장소로부터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시온산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시온산은 앞에 뒤에 붙는 게 있죠. 하나님의 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지성소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거하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성전을 부르고 또 그렇게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아마도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을 통해 회복이 있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만을, 이 나중에 내용에 보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또한 이 회복이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시온산으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땅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요, 1장에, 미가서 1장에 보면 미가가 시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 말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시온에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로 인해서 이 시온이,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것임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와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과 4장 사이에 어떤 기적적인 회개나 돌이킴이 없습니다. 1장에서 예언한 바에 따르면 시온의 죄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4장에 와서 아직 시온이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올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온의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아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시온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침략의 위협 가운데 있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없애고 그 철로 농기구를 만들라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이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신에 찬 약속을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반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요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헷갈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싸우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싸우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시기와 강조가 다른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미가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미가서의 말씀의 예언은 시편 46편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시편 46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고 결국 이 시편의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로 보면 이 시편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 이스라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며 엄청난 약속이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며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로 좋은 회복의 말씀이었을까 소망의 말씀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과연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을까 그리고 이를 전하는 미가도 어땠을까?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망하지 않았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돌아올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이 멸망의 메시지는 어떤 경고로 들리기도 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 멸망의 메시지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 과연 이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은 설마 망하겠어?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지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멀리 아주 먼 미래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정말 우리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막연한 생각뿐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회복을 기대하자니, 그렇다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당연한 멸망이 따라올 것이고, 그 가운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소망이 되는 것이니, 회복을 기대하는 순간 멸망이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내가 너무 소망하고 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결국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망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제가 무섭다고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순간 멸망이라는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이루어지는 회복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회복의 말씀이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바는 아마도 이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복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멸망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들이 나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멸망할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좌절하고 어려운 내 인생이 바뀌어야죠. 나는 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기적 같은 회개가, 기적 같은 부흥이, 기적 같은 열심,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던 나라가 망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대하는 반은 당연히 멸망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회복은 멸망한 죄악 가운데 있는 시온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이 시온의 죄악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 미가서 내용에서도 이 미가서 말씀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전제하고 멸망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시온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해지고 망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현실 속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황폐해지지 않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황폐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기적 같은 회개는 기적 같은 부흥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100% 없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보통의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 가운데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실과 약속, 현실과 소망 사이에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너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낙망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어떤 것을 회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롭게. 리셋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에. 내 인생을 그냥 리셋시켜서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없는 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는데 이미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일을 그냥 엎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며 이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 잘못됐던 일을 뒤집어 엎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잘못된 지점부터 다시금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일은 매우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죠.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게 힘이 덜 들고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이걸 다시 가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시금 나를 거기서 세우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전 과거들, 죄악들 다 지워주시고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최충만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배제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드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선은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런 표현을 아마도 썼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재창조, 본문에서는 지으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재창조,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져와 보면, 단순한 재창조라면, 창조가 단순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우리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오히려 이 말씀에 가깝겠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를 지우고 새롭게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새롭게 너네 다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워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신약의 이 출애굽기 이후에 어떤 말씀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를 말리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죠. 그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자리까지 간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극적인 반전으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책임지고 감당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편한데 굳이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두시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 다 책임지게 하시고 다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거기서부터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설명을 더 한번 해보면, 바울 당시에, 바울 시대 당시에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어떤 신분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들이 존재했고, 또 귀족도 일반적인 옷은 입으면 이제 안 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옷은, 옷만 보면, 아, 저 사람의 신분이 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종처럼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고 새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내가 자유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자유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죄와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맞지 않은 나의 신분과 맞지 않은 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한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점점 예전의 인생을 멀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까지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도 이 죄의 종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 죄를 짓기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의 존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남아있는 죄들을 보면서 다짐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다시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바라보고 감당하며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황폐한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시어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곳이 황폐하고 망했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다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긴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렇게 됐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겠다. 라고 다짐했죠.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갔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랬죠. 배웠죠. 경험했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 망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셔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매우 힘든 시절을 겪게 되겠죠.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니까 망해야 하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라 하시니까 그 가운데 더 잘하라고 하시니까 힘들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다 지우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뿅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다시 일어나서 너의 무너졌던 마음 너의 인생 다시 일으켜 세우라. 함께 그 인생 세워보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확신을 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무너지고 실패했던 우리 인생 속에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약속이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라. 이 약속이 있으니 내가 너희와 약속했으니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그 약속이 진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말씀은 영원하기에 소망하며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처럼 미가서 4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여 행할 것입니다. 우리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는지 원망하기도 하며 이해할 수 없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면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인생을, 그 모든 실패를, 그 모든 좌절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며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